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한반도 시각으로 24일 오전 3시 30분경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했지만 또다시 실패했습니다. 북한은 이날 위성 발사 약 3시간 뒤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국가우주개발국이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신형 운반로켓 천리마 1형에 탑재해 제2차 발사를 단행했지만 3단계 비행 중 비상폭발체계에 오류가 발생해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10월 또다시 발사를 단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월에도 우주발사체 천리마 1형을 발사했지만 발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추락해 실패한 바 있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북한의 이번 발사가 비록 실패했지만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뻔뻔하게 위반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며 영내와 그 너머의 안보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악관은 이어 모든 나라가 북한의 발사를 규탄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북한의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관련 당사국들이 유의미한 대화를 통해 각자의 우려를 균형 있게 해결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오는 27일 만료되는 중국과의 과학기술협정 STA를 일단 6개월 연장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3일 미국이 STA를 수정 보강하기 위해 중국과 협상하는 동안 협정을 단기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변인은 이어 중국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 전략과 이 분야 중국의 행동, 그리고 이것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지적재산권에 가하는 위협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자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STA 단기 연장 계획은 지난 6월 미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일부가 국무부에 중국과의 STA를 연장하지 말 것을 촉구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마이크 켈러거 하원 미중 전략경쟁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공화당 의원 9명은 당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서한을 보내 STA가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서한에서 중국이 핵심 기술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학계 연구원과 산업 스파이를 활용하고 강제 기술 이전을 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인민해방군의 현대화를 촉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중 STA는 1979년 수교 당시 체결된 것으로 5년마다 갱신이 필요합니다. 미국이 24일 우크라이나 어린이 강제 추방에 관여한 개인과 단체를 제재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날 우크라이나 독립기념일을 맞아 우크라이나 아동의 강제 추방과 이송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개인 12명과 단체 한 곳을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제재 명단에 오른 이들은 러시아 3개 지역과 체첸 공화국, 러시아 점령 크림반도 등의 아동 권리 위원들로 우크라이나 아동을 러시아로 추방하고 러시아 가족에 입양시킨 것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크림반도에 위치한 러시아 정부 소유의 일면 여름 캠프를 운영하는 국제아동센터 아르텍과 그 관장이 제재됐습니다. 아르텍은 러시아에 대한 애국심을 기르는 재교육 프로그램으로 우크라이나 어린이를 수용해 교육시켰다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러시아 정부가 임명한 각종 교육기관과 청소년군대 고위급 관계자가 제재됐습니다. 국무부는 또 우크라이나 민간 청소년에 대한 인권 침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 공무원 3명에 대해 비자 제한 조치를 부과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2022년 러시아의 침공 이후 러시아 당국이 약 19,000여 명의 어린이를 추방하거나 강제 이주시킨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타이완에 5억 달러 상당의 F-16 전투기용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비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24일 의회에 이런 내용을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적외선 추적 장비는 공중에서 위협을 탐지하는 능력을 향상해 전투기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장치입니다. 주 계약자는 미 방산업체 록히드 마틴사입니다. 국무부는 이 시스템과 장비가 타이완 영공방어 능력을 개선할 것이라며 F-16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과의 상호 운용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타이완에 대한 장비 판매가 영내 기본적인 군사적 균형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5일 금요일 VOA 워싱턴 뉴스 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안소영입니다. 먼저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2차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시도했지만 또다시 실패했습니다. 백악관은 북한 위성 발사가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고 규탄하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북한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4도에서 23도, 낮 최고기온 20도에서 31도의 분포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85일 만에 2차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시도했지만 또다시 실패했습니다. 북한은 10월 3차 발사를 예고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상습 위반하는 북한이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24일 오전 3시 50분께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를 남쪽 방향으로 발사했다며 발사 시 즉각 포착해 지속적으로 추적 감시했고 실패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오전 6시 15분 제2차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 사고 발생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2차 발사가 실패로 돌아갔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신형 위성 운반 로켓 천리마 1형의 1계단과 2계단은 모두 정상 비행했으나 3계단 비행 중 비상 폭발 체계에 오류가 발생해 실패했다며 국가우주개발국은 해당 사고의 원인이 계단별 발동기들의 믿음성과 체계상 큰 문제는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오는 10월에 제3차 정찰위성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5월 31일 우주발사체 천리마 1형을 발사했지만 발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북 군산 어청도 서쪽 200여 킬로미터 해상에 추락해 실패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발사 후 2시간 30분 만에 천리마 1형은 정상 비행하던 중 1계단 분리 후 2계단 발동기의 시동 비정상으로 추진력을 상실하면서 서해에 추락했다고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한국합참에 따르면 2차 발사는 기존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3km 떨어진 바닷가에 조성된 새 발사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또 1단 로켓과 1단과 2단 연결 부위인 페어링 그리고 2단 로켓은 모두 북한이 지목한 낙하 예상 지점 밖에 떨어졌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22일 일본 정부에 24일 오전 0시부터 31일 0시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하면서 1단 로켓과 페어링, 2단 로켓의 낙하 지점으로 북한 남서측 서해상 두 곳과 필리핀 동쪽 태평양 해상 한 곳을 지목했습니다. 합참은 함정과 항공기를 투입해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 잔해 탐색과 인양작전을 실시하고 있다며 한국 관할에선 한국 함정이 탐색과 인양작전을 먼 바다에선 미국 측이 하는 것으로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서해상에 떨어진 1단 로켓과 페어링은 한국군의 작전이 가능하지만 필리핀 동쪽 해상에 떨어진 2단 로켓은 한국군 단독으로는 사실상 작전이 불가능합니다. 한국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발사체 도발 직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번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어떤 발사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강력 규탄했습니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북한에 대해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고 해외 북한 노동자 착취, 사이버 해킹 행위, 해상 밀수 등의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미한일 공조를 강화하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회의 논의 결과를 보고받고 분석 결과를 미국, 일본과 공유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실패 원인으로 지목한 비상 폭발 체계가 로켓이 궤도에 따라 정상 비행하지 않거나 통제가 안 될 때 안전을 위해 로켓을 폭발시키는 장치로 보고 있습니다. 장영근 전 한국항공대 교수는 비상폭발체계는 비행 종단 시스템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의 발표는 발사체에 다른 문제는 없고 FTS 자체적인 결함에 따른 실패로 규정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장정 교수는 북한이 10월에 바로 3차 발사를 시행하겠다는 것은 1, 2, 3단 로켓의 작동과 단 분리 등에는 문제가 없고 텔레메트리 데이터 수신을 통해 비상폭발장치의 문제를 확신하기 때문에 바로 재발사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자기들 발표에 의하면은 1단, 2단, 3단 다 작동을 잘 했는데 다만 비상폭발 체계라는 것이 비의도적으로 모작동을 일으켜서 폭발했다는 얘기글라뇨. 비상폭발 체계라는 게 이건 의무사항이 아니글라뇨. 원래 다른 건 다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거 띄고 발사해도 돼. 막말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뭐 자기들로서는 이거는 사사 문제다. 그러니까 이제 10월에 발사하겠다. 이런 얘기죠.
하지만 1단과 페어링, 2단 로켓 잔해물이 예상 낙하 지점을 벗어났다는 점에 주목해 단순히 비상폭발 체계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장정 교수는 낙하 지점이 예상 지점에서 과도하게 벗어났다면 비행 궤적이 정상을 그리지 못하고 뭔가 오류가 발생했을 개연성이 있다며 이에 따라 원하는 궤도로의 발사가 불가능해지고 궤도 안정화가 어려워 비상폭발 체계를 가동해 공중폭발시켰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도 북한의 발표를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없고 추후 분석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낙하물이 떨어진 지점을 보면 북한이 예고했던 지점과는 전혀 다른 곳에 떨어졌기 때문에 궤도를 이탈하고 나니까 자동폭파장치가 작동을 한 게 아닌가로 추정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위성 발사 실패 시 사소한 원인이라도 6개월 정도의 시간을 두고 재발사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 북한은 정치적 이유로 서두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1차 발사 실패 후 3개월 만에 2차 군사 정찰 위성 발사에 나선 것은 다음 달 9일 북한 정권 수립일인 이른바 99절 75주년을 앞두고 축포를 쏘아 올리려는 의도였다는 관측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기념하는 날인 8월 25일 선군절을 의식한 때문이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국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춘근 박사는 북한이 10월 3차 발사를 예고한 것은 김 위원장의 조급함이 반영된 결과라면서 최고 지도자의 정치적 목표 달성에 과학기술을 다루는 합리적 사고가 뒤로 밀리고 기관 간 과도한 충성 경쟁이 빚어지는 양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발사체 쪽에 하는 사람들이 있고 위성을 하는 사람이 있고 발사장을 하는 사람이 있고 따로따로 기관도 다르고 그러면 충성 경쟁 같은 게 벌어지거든요. 위성은 우리 문제 없다. 사실은 문제가 아직 드러나지도 않은 거죠. 그다음에 발사장은 맞춘 거잖아요. 발사체가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 발사체가 계속 깨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10월 중 3차 발사를 예고한 데 대해 당 창건 기념일인 10월 10일을 중심으로 날짜를 맞출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은 날짜에 대한 의미를 많이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한 당국은 지난 5월 1차 발사 때 서해 추락한 위성체 만리경 1호의 주요 부분을 인양해 공동 조사한 결과 매우 조악한 수준으로 군사적 효용성이 전혀 없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한국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북한이 당장의 군사정찰 위성 확보보다는 발사체 발사 성공 자체에 정치적 목표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99절을 앞둔 경축 이벤트에 실패함으로써 대내외 자존심이 구겨진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박사는 군사정찰 위성 발사는 미한일 안보협력 강화에 대한 대응 무기체계를 과시하려는 의도 그리고 을지 프리덤 실드, UFS 미한연합연습에 대한 견제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실패로 돌아감으로써 이를 만회하기 위해 향후 도발의 강도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찰위성은 대미 차원에서 또는 대남 차원에서 뭔가 자신들이 가장 중요한 과업을 완수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었는데 이게 이제 일단 실패함에 따라서 군사 도발 카드에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미 준비되어 있는 카드를 더 공세적으로 펼치는 방식으로 이걸 만회할 가능성들이 좀 있어 보이고요.
한국합참은 군은 확고한 연합 방위 태세 하에 진행 중인 UFS 연습과 훈련을 강도 높게 지속 시행하면서 북한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초로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백악관인 북한 위성 발사가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고 규탄하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위협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은 24일 미국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에이드리언 왓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는 비록 실패했지만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뻔뻔하게 위반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며 영내와 그 너머의 안보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우주 발사에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술들도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악관은 또 대통령의 국가안보팀은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상황을 평가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모든 국가들이 이번 발사를 규탄할 것을 촉구하고 북한이 진지한 협상을 위한 테이블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외교의 문은 닫히지 않았지만 북한은 도발적인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대신 관여를 선택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백악관은 미국은 미국 본토의 안보와 동맹국인 한국, 일본의 방위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무부도 23일 또다시 정찰위성을 발사한 북한을 비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VOA에 관련 서면 질의에 우주 발사체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탄도미사일 기술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하거나 상호 교환 가능한 기술을 통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인공위성을 우주로 발사하는 데 사용되는 우주발사체를 포함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는 북한의 모든 발사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를 추구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더 이상의 위협적 행동을 삼가고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현지 시각으로 24일 오전 3시 30분경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우주발사체 한 발을 발사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보도에서 국가우주개발국은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시형 운반 로켓 천리마 1형에 탑재해 제2차 발사를 단행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3단계 비행 중 비상폭발체계에 오류가 발생해 실패했다면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대책한 후 오는 10월에 제3차 정찰위성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 하야시 오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24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2차 군사정찰위성 발사체 발사 시도에 대한 3국의 공동대응 방안을 협의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새 장관이 북한의 불법적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대북 독자 제재를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혀 3국이 보조를 맞춰 제재 조치에 나설 전망입니다. 새 장관은 북한이 국제사회에 거듭된 경고에도 85일 만에 다시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소위 우주발사체 명목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또 북한이 오는 10월 3차 발사를 공언한 데 대해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추가 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세 나라 장관이 북한의 새벽 도발 후 바로 당일 오전 통화한 것은 지난주 열린 캠프 데이빗 정상회의에서의 3자 협의 공약을 이행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미한일 정상은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과 위협에 대응해 즉각 협의하겠다는 정치적 의지를 담은 공약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미한일이 3국 정상회의를 통해 대북 억지력 강화 기조를 확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사이버 협력을 통해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고 대북 압박 수단으로 공동 가치인 인권을 내세웠다고 분석했습니다. BOA는 역사적인 미한일 정상회담을 결선하는 6차례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순서로 미한일 정상의 대북 정책 협력 짚어봅니다. 자세한 소식입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난 미한일 정상이 북한이 제기하는 영내 안보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3국 공동의 원칙과 가치를 강조하며 대북 정책 방향을 재확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조정관은 23일 BOA와의 화상통화에서 이번 정상회의는 북한 위협에 대한 3국 간 군사 및 안보 공조 측면에서 매우 성공적이었다며 미한일 연합훈련과 미사일 방어협력, 사이버 테러 대응 등을 구체적인 성과로 꼽았습니다.
I think this was a very successful summit meeting, especially in terms of coordinating defense and security.
세이머 전 조정관이 특히 북한이 외교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상황에서 미한일, 특히 한일 양국이 역사 문제를 극복하고 공동의 북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었던 점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한일 정상은 지난 18일 회의 후 발표한 공동성명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서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2023년 말까지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도록 하고자 하며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증강된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이번 정상회의 결과로 도출된 새로운 안보 체계는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The new security architecture that I've talked about that came out as a result of this summit and that statement, I think is going to really help preserve peace and stability in the region for a long time to come.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특별히 북한 문제와 관련해 이번 정상회의의 핵심 목표 중 하나는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세력, 특히 북한의 힘과 억지력과 관련한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3국 정상이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대응 방안을 부각한 데 주목하며 북한의 돈줄을 옥죄겠다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지난해 북한의 암호화폐 절도액은 약 17억 달러로 북한의 공식 무역액을 상회하는 규모라고 설명하며 이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 제재를 약화하는 방법이기도 하다고 지적했습니다.
So last year they stole approximately $1.7 billion in cryptocurrency. That's even larger than their formal trade. So extremely lucrative for them. And it's a way of undermining.
최근 북한의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진 가운데 미한 간 양자 이니셔티브 그룹에 이은 일본의 참여는 대북 대응에 있어 훨씬 더 유용하고 효과적일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미한일 3국 정상은 이번에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사이버 활동을 통한 제재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포함 3국 간 협력을 추진해 나가고자 3자 실무그룹 신설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이미 지난해 8월 제1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미한 실무그룹 회의를 개최했으며 가장 최근인 지난달에는 4차 회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3자 실무그룹 신설 목적은 북한의 자금원을 제거해 관리할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3국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For cyber activity by North Korea, North Korea would have trouble funding its ballistic missile and nuclear weapons development. So that funding stream that comes in as a result of illicit activities, particularly in the cyber realm, has got to be a critical component.
북한이 불법적인 사이버 활동이 아니었다면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에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의는 3국 정상에게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는 능력에 대처하기 위해 조율된 조치, 긴밀한 공조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공통된 견해를 마련할 기회를 제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이어 북한이 국제사회의 금융구조와 은행 시스템 등의 허점을 악용해 불법 무기 프로그램 개발에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만큼 미한일 3자 실무그룹이 국제사회로 확장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미한일 정상이 대북 압박수단 중 하나로 3국의 공동가치인 인권을 내세웠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3국 정상은 3국 관계가 민주주의와 인권 존중, 정치적 자유 등 공통의 가치에 기반하고 있음을 강조했다며 북한의 인권 유린과 민주적 정치 체제의 부재를 비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세 정상은 이번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인권 증진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납북자, 억류자, 미송한 국군 포로 문제 즉각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3국 정상이 진정성 있는 외교의 핵심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크로니 석자는 미한일 3국은 단순한 국가 이익이 아니라 공동의 가치로 결속돼 있다며 3국 협력은 북한에 대한 단합된 외교적 접근과 북한이 솔직하지 않은 협상을 통해 민주주의를 악용하도록 허용하지 않겠다는 공동의 결의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의 인권 유린에 따른 각기 다른 고통을 안고 있는 미한일 3국이 이를 통합한 대북 압박을 이어가려는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It's one of the world's most closed societies. North Korea has developed habits over 60 or 70 years of exploiting its own people.
다만 이 같은 노력이 6, 70년 동안 자국민을 착취하고 다른 나라 국민을 착취해온 북한을 변화시키기는 매우 어렵겠지만 적어도 미한일 3국이 북한의 이 같은 행동은 용납될 수 없으며 관련 행동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라는 점을 북한에 알렸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리비언은 덧붙였습니다. 한편 3국 정상이 이번 공동성명에서 밝힌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는 문구에 대해 크로닌 안보석자는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한반도의 궁극적인 평화 통일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결의를 지지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인과 북한 주민을 위한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선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긍정적인 비전 제시가 그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게 크로닌 석자의 설명입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이번 공동성명에 담긴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는 장기적인 열망의 표현이라고 말했습니다.
So the language on support for peaceful unification is something that the U.S. and the ROK in Japan have shared.
평화 통일을 지지한다는 표현은 미국과 한국, 일본이 오랜 기간 공유해온 것으로 다른 많은 공동성명에도 담겼다는 설명입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북한이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통일을 위한 여건이 조성될 것 같지는 않다며 이를 통해 평화 통일을 위한 실제 계획을 시사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클릭너 선임연구원은 미한일 정상회의를 통해 미일 정상이 한국의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에 대한 지지를 거듭 표명한 것은 동북아시아의 주요 파트너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여전히 북한과 전제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이 인도태평양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미한일 3국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원 외교위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원장은 미한일 3국 관계 강화의 필요성을 거론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마이클 맥콜 하원 외교위원장이 최근 열린 미한일 3국 정상회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맥콜 위원장은 22일 미한일 정상회담의 결과와 관련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우리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들과의 긴밀한 공조는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3국 정상들이 이번 회의에서 합의한 다개년 3국 훈련 계획 수립과 한라인 신설, 정보 공유 및 미사일 조기 경보 데이터 공유 강화, 개발금융 공조, 그리고 공동의 공급망 문제를 추적하기 위한 조기 경보 시범 사업 출범은 공동의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좋은 출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역사적 이견을 극복하고 세 나라가 이런 파트너십에 합의할 수 있게 돼 기쁘지만 이런 공조가 단순한 평시 합의가 아니라 잠재적인 영내 충돌이나 우발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원 외교위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원장인 공화당의 영킴 의원은 21일 VOA에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과 규칙의 기반을 둔 국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은 한국, 일본과의 양자관계뿐만 아니라 미한일 3국 관계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공동의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공통된 가치를 증진하고 번영을 촉진하며 경제 및 방위 공조를 확대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역사적 이견을 해소한 데 대해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세 정상이 3국협의와 연례합동군사훈련, 정보공유, 그리고 북한의 공세에 대한 긴밀한 방어협력을 위한 합의 등 3국공조를 위한 지침을 채택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원장으로서 미국이 중국 공산당과 북한 정권에 점증하는 위협에 맞서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함께 힘의 우위에서 앞장설 수 있도록 내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한일 정상은 지난 18일 워싱턴 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빗에서 3국 정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3국이 단독 정상회의를 가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상들은 이번 회의를 통해 3국 협력 확대와 강화를 천명하고 구체화한 캠프 데이빗 원칙, 캠프 데이빗 정신, 그리고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등 문서 3건을 채택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정상회의 뒤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사이버 활동을 포함한 정보 공유를 배가하고 있으며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re doubling down on information sharing, including on the DPRK's missile launches and cyber activities.
바이든 대통령은 또 결정적으로 우리 모두는 어디서 발생하는 위협이든 우리 중 어떤 국가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서로 신속하게 협의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 해킹 조직이 탈취한 거액의 암호화폐를 자금 세탁해 현금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연방수사국이 경고했습니다. 사이버 범죄와 암호화폐 절도 등 북한의 행태를 지속적으로 폭로하고 이에 맞서 싸울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암호화폐 기업들에게 수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도난 사건과 관련된 최근의 블록체인 활동에 대해 주의하도록 경고했습니다. FBI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4시간 동안 FBI는 일명 나자루스 또는 APT-38로 불리는 북한의 트레이더 트레이터가 훔친 암호화폐를 추적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FBI는 북한이 4천만 달러 이상의 비트코인을 현금화하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FBI는 조사 결과 트레이더 트레이터와 연계된 행위자들은 여러 차례 암호화폐 탈취를 통해 확보한 약 1,580개의 비트코인을 옮겼다고 지적하고 해당 자금이 분산 보관된 6개의 비트코인 주소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암호화폐들은 최근 잇단 암호화폐 탈취 사건을 통해 북한이 훔친 자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FBI에 따르면 북한의 트레이더 트레이터는 올해 6월 20일 암호화폐 결제 플랫폼인 알파포의 암호화폐 지갑에서 6천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훔쳤으며 같은 날 에스토니아 암호화폐 기업 코인스페이드에서도 3,700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탈취했습니다. 또한 같은 달 2일에도 역시 에스토니아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인 아토믹 월렛에서 1억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훔치는 등 여러 국제 암호화폐 절도 사건에 북한 해킹 조직과 연계된 범죄자들이 관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FBI는 민간 기업들은 공개된 북한 해킹 조직의 암호화폐 주소와 관련된 블록체인 정보를 검토하고 해당 주소와 직접 거래하거나 해당 주소에서 파생된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FBI는 정권의 수익 창출을 위해 사이버 범죄와 암호화폐 절도 등 불법 활동을 악용하는 북한의 행태를 지속적으로 폭로하고 이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FBI는 지난해에도 암호화폐 간 거래 및 교환 서비스 호라이즌 브릿지와 론인 브릿지에 대한 6억 달러 상당의 대규모 암호화폐 해킹 사건의 배후에 북한 해킹 조직이 있다고 밝히면서 트레이더 트레이터에 대한 사이버 보안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도 지난해 11월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암호화폐 분야에서 북한의 이 같은 위협을 언급하면서 제재 여파로 정권을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해 금융기관이나 암호화폐 거래소를 겨냥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But North Korea has a growing espionage in addition to theft and attack capability, and especially targeting, as you say, financial institutions.
이런 가운데 최근 북한 해킹 조직에 의해 자국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이 잇단 암호화폐 해킹 공격을 받은 에스토니아 정부는 북한 등 국가 행위자들의 공격에 대응한 사이버 역량 강화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에스토니아 외무부 대변인실은 최근 북한 해킹 조직 나자루스가 자국 암호화폐 관련 기업 아토믹 월렛과 코인스페이드를 잇따라 해킹한 데 대한 BOA의 질문에 북한 해커들이 에스토니아 기업만을 특별히 표적으로 삼은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그들은 금전적 동기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행위자들은 우리 기업을 위협하는 많은 위협 가운데 하나로 에스토니아 정부는 국가 위협 행위자들에 대응해 이들을 보호하는 것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사이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최근 자국 암호화폐 관련 기업 두 곳이 잇따라 북한 해킹 조직에 의해 암호화폐 자금을 도난당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에스토니아 경찰 당국은 지난 6월 BOA에 해킹 사건으로 인한 고객의 피해 가능성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중국 내 탈북민 강제 북송 우려와 관련해 각국이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는 미한일 정부에 탈북민 보호 노력과 납북자 송환 캠페인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영권 기자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23일 우리는 북한 국경 밖에서의 학대를 포함한 인권 유린과 침해를 강조하고 독립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며 북한 내 인권 존중을 증진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가 전날 미한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 정부가 북한인권 개선 노력을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권고한 데 대한 회의의 논평 요청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수십 년간 가장 취약한 계층을 포함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고 개선키 위한 노력과 북한 정부의 지독한 인권 기록에 대해 책임 규명을 촉구하기 위한 노력을 지지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또 최근 우려가 커지고 있는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와 관련해 북한 정부가 강제 송환 후 고문과 박해에 직면할 수 있는 탈북 난민과 망명 희망자를 송환토록 다른 국가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각국이 보호가 필요한 자국 영토 내 북한 국적자에 대한 강제 송환 금지 원칙 의무를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세계 100여 개 나라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휴먼 라이츠 워치는 20일 뷰이에 보낸 성명에서 미한일 3국 정부 간의 협력은 북한 전역에서 매일 계속되는 극악한 인권 유린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의 필 로버드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지난주 열린 미한일 3국 정상회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행동이 동반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국과 동맹국들이 최근 북한 인권에 대한 유엔 안보리 공식 회의를 개최한 것도 환영할 만한 일이었지만 더 많은 대화만으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세 나라 정상이 공동 성명에서 밝힌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 포로 문제 해결과 관련해 3국 정부의 실질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특히 부분적으로는 한국, 일본, 미국이 소수의 일본인 납치 피해자를 제외하곤 북한에 의해 납치된 사람들의 인간적인 면모를 알리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북한이 저지른 납치의 전체 규모를 파악하고 있는 정부는 거의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3국 정부 지도자들은 한국 전쟁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북한에 의해 납치된 모든 사람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는 지속적인 캠페인을 시작할 것을 자국 정부에 지시하고 이 문제를 진전시키기 위한 국제 연대를 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미한일 정상은 지난 18일 미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가진 정상회의 뒤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북한의 인권 증진을 위해 협력을 강화할 것이며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 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었습니다. 한편 휴먼 라이츠 워치는 최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중국 내 대규모 탈북민 강제 북송에 관해서도 미국과 일본, 한국이 탈북민을 돕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또 미한일 3국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돼 국군과 고문을 당할 위기에 직면해 있는 현재 중국에 억류 중인 북한인 수천 명의 석방을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이 자신의 의지에 반해 김정은과 그의 인권 유린 정권의 손아귀로 송환되는 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VN 뉴스 김영권입니다.
유엔이 중국 정부의 자국 내에 구금된 것으로 알려진 탈북민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탈북민의 인권 보호와 강제 송환 금지 원칙 준수를 위해 취한 조치도 설명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과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의 매튜 길레 부위원장이 중국 내 탈북 난민과 관련해 중국 정부에 서한을 발송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살몬 보고관과 길레 부위원장은 지난 6월 3일 발송한 이 서한에서 중국에 구금된 것으로 알려진 탈북민 5명의 체포와 구금에 대한 법적 근거, 그리고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와 현재 법적 지위에 대한 최신 정보 등을 제공할 것을 중국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또한 이들 탈북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보장하기 위한 개별 평가가 실시되도록 하기 위해 어떤 조치들이 취해졌는지 설명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탈북민 송환을 중단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임시 조치를 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와 난민 최고대표 사무소 등 유엔과 협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 밖에 국제적십자위원회와 같은 제3의 기구와의 협력 등 이들 탈북민에 대한 유엔의 접근을 허용할 것도 요청했습니다. 살몬 보건과 길레프 위원장은 중국 정부가 이들 탈북민을 북송하기로 결정할 경우 해당 탈북민들은 구금 시 고문과 성폭행 등 인권 침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중국 정부의 북송 결정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의 강제 송환 금지의 절대적이고 불가역적인 원칙을 상기시켰습니다. 이어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3조에 따르면 어떤 당사국도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 송환 또는 인도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살몬 보건과 길레프 위원장은 중국에 구금된 이들 탈북민 중 한 명의 여성은 건강이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 여성이 강제 북송될 위험에 처해 우려된다고도 밝혔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지난해 12월에도 중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강조하며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송환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탈북민은 난민이 아닌 경제적 목적으로 자국에 입국한 불법 체류자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중국은 탈북민 강제 북송을 멈추고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미국 하원 중진 의원과 시민단체들이 촉구했습니다. 워싱턴 중국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연 이들은 북송 위기에 몰린 중국 내 2천여 명의 탈북민들을 구출하자고 외쳤습니다. 김영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탈북민들이 최근 결성한 2,600명 탈북민 강제 북송 반대 미국 시민연합이 23일 워싱턴의 중국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장기간 닫혔던 북중 국경이 최근 열릴 조짐을 보이면서 송환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탈북민 2,600여 명의 북송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화당 중진으로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터스 인권위원회와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 공동의장인 크리스 스미스 의원은 이날 집회에 직접 참석해 중국 정부를 향해 탈북민 강제 북송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We are appealing the Chinese embassy and by extension Xi Jinping himself to abide by international law. You've agreed to it.
스미스 의원은 우리는 중국 대사관 더 나아가 시진핑 주석에게 국제법을 준수할 것을 호소한다며 당신은 유엔 난민협약과 의정서 등 국제법에 동의했으니 이제 그것을 준수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 정권이 탈북민을 모두 돌려보내라고 말할 때 이에 굴복하지 않는 지도자임을 시진핑 주석이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중국이 유엔 난민협약과 의정서를 비준한 국가로서 의무를 지켜야 한다면서 탈북민이 북송되면 끔찍한 인권 침해에 직면한다는 점을 거듭 지적했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행사 후 BOA에 지금까지 중국 대사관 앞에서 열린 중국 내 인권 규탄 집회엔 6번 참석했지만 탈북민 관련 집회는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미국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훨씬 더 탈북민 문제에 대해 강력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Well, I do think the United States needs to be much more robust. You know, we'll put out a statement as a country, but we have leverage. We have trade policy.
스미스 의원은 미국이 국가로서 강제 북송에 대해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며 하지만 무역 정책 같은 영향력이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무부와 대통령이 시진핑에 대해 훨씬 더 단호하게, 정중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단체인 크리스천 프리덤 인터내셔널의 웬디 라이트 회장은 탈북민들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자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And we're really calling on China. And we're calling on Xi Jinping to have mercy and to not forcibly repatriate North Koreans who have been able to escape.
중국과 시진핑이 탈북민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탈출에 성공한 북한 주민들을 강제 송환하지 말 것을 진정으로 촉구한다는 것입니다. 이날 집회를 주도한 워싱턴 통일광장 기도회 이중인 목사는 중국과 국제사회의 탈북민 북송 중단을 호소하는 의미도 있지만 현재 중국 감옥에 억류돼 북송 공포에 떨고 있는 탈북민들에게 희망을 전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감옥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정말 못 먹고 그리고 생존의 위험과 인권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유를 찾아서 나온 죄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미국 시민들은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무사히 나올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고 이 자리로 나올 것입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또 중국이 다음 달 23일 개막할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국제 여론을 많이 의식하고 있는 만큼 지금이 탈북민들의 북송을 막을 적기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에서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 캠페인을 펼치면서 미국 시민들과 연대하기 위해 이날 워싱턴을 방문한 이용희 에스더 기도운동 대표입니다.
9월 23일 날 중국에서 항저우에서 아시안게임이 열립니다. 그래서 그 전에 중국도 지금 세계 여론에 매우 민감한 때고, 왜냐하면 작년에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유럽과 많은 나라들이 미국이 보이콧했기 때문에 그걸 앞두고 지금의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외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날 중국대사관 앞 집회엔 탈북 후 중국에서 3년간 어려움을 겪다가 지난 2009년 미국에 정착한 탈북 난민 저스틴 서 씨가 참석해 중국 정부를 향해 문명국으로서 악이 아닌 선을 선택하라고 촉구했습니다.
Why you guys are still doing inhumane things? And you said you are civilized. That's not civilized country should have done.
서 씨는 중국에 왜 여전히 비인간적인 일을 하고 있느냐면서 스스로 문명국이라고 말하는 중국은 탈북민을 강제 북송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지탄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선과 악 중에 악을 선택했고 이는 연쇄살인범보다 나쁘다면서 이런 정책을 철회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한편 집회 참가자들은 이날 행사 뒤 중국 대사관 앞을 행진하며 탈북 난민을 구출하자고 외쳤습니다. 중국 대사관은 그러나 이날 집회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참가자들이 전달을 시도한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을 호소하는 서한도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주최 측은 중국이 탈북민 강제북송을 멈출 때까지 계속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며 24일은 뉴욕의 중국 영사관 앞에서 시위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A 뉴스 김영권입니다.
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 흐리다가 오후에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평남 새벽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4도에서 23도, 낮 최고기온 20도에서 3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앞바다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 0.5m로 이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 오전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립니다. 최저기온 22도, 최고기온 29도. 안주 오전 흐린 가운데 오후에는 차차 개이겠습니다. 최저 22도, 최고 29도. 남포 오전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 맑겠습니다. 최저 22도, 최고 29도. 신의주 오전 구름 많고 오후 맑습니다. 최저 21도, 최고 31도가 되겠습니다. 강계 오전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립니다. 최저기온 20도, 최고기온 28도. 해주 오전 흐리고 비가 내립니다. 최저 22도, 최고 30도. 개성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가 지나가겠습니다. 최저 23도, 최고 30도로 예상됩니다. 함흥 오전 흐리고 오후에는 맑습니다. 최저 21도, 최고 30도. 장진 흐린 가운데 가끔 소나기 지나갑니다. 최저 17도, 최고 23도. 해산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18도, 최고 28도. 원산 오전 흐리고 한때 비 소식 있습니다. 오후에는 차차 개이겠습니다. 최저 22도, 최고 30도. 평강 오전 흐린 가운데 오후에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최저 20도, 최고 29도로 예상됩니다. 청진 흐리고 가끔 비 소식 있습니다. 최저 21도, 최고 25도. 선봉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21도, 최고 25도로 예상됩니다. 삼지연 흐리고 가끔 비 소식 있습니다. 최저 14도, 최고 20도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0.5에서 1.5m, 먼바다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서해 오전 구름 많고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0.5m, 먼바다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8월 25일 금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안소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러시아의 특별 군사작전이라고 부르는 것과 문명 국가들이 러시아의 잔인하고 이유 없는 침략이라고 부르는 것을 시작한 지 18개월이 지났습니다. 만일 푸틴이 말한 대로 러시아의 작전이 신속하고 고통 없이 진행됐다면 전쟁은 다르게 전개됐을 것입니다. 미국 국가정보국 에이브릴 헤인즈 국장은 의회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저항의 강도와 내부 군사적 도전 정도를 과소평가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러시아의 침략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민간인과 사회 기반시설, 경제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러시아도 커다란 대가를 치렀습니다. 추정치에 따르면 수만 명의 러시아 군인이 사망했고 수십만 명의 러시아인이 러시아를 떠났으며 군사비 지출은 급증하고 있고 탱크와 무인기, 대포와 관련해 군수품이 부족합니다. 러시아의 군수품 부족은 서방의 제재 요인이 큽니다. 서방은 러시아에 제재를 가해 크렘린으로서는 국제 평화와 안정을 고려하지 않은 국가들로부터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란은 그들 중 하나입니다. 러시아는 이란으로부터 수백 대의 무인기 드론을 수입했습니다. 이 무인기는 우크라이나의 사회 기반 시설을 파괴하고 민간인을 살상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는 이란으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아 러시아 내부에 무인 항공기 제조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파괴에 거리낌이 없는 또 다른 나라입니다. 북한은 2022년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용병 집단인 바그너 그룹이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할 보병용 로켓과 미사일을 러시아에 제공했습니다. 지난 7월 말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북한을 방문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러시아에 대한 북한 군수품 판매를 위해 북한 관리들과 만났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는 푸틴 대통령이 얼마나 절박한지 또 전쟁 수행 능력이 제재와 수출 통제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라며 그는 우크라이나를 정복하기 위해 방대한 재고 조사를 하고 있으며 이란과 같은 나라들의 손을 뻗치고 있으며 또 전쟁을 위해 중국의 손을 뻗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북한이 러시아의 만행을 더욱 지원할 가능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누구도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인을 더 많이 죽이는 것을 도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VOA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부여의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한반도 시각으로 24일 오전 3시 30분경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했지만 또다시 실패했습니다. 북한은 이날 위성 발사 약 3시간 뒤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국가우주개발국이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정찰 위성 만리경 1호를 신형 운반 로켓 천리마 1형에 탑재해 제2차 발사를 단행했지만 3단계 비행 중 비상폭발 체계에 오류가 발생해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10월 또다시 발사를 단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월에도 우주발사체 천리마 1형을 발사했지만 발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추락해 실패한 바 있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북한의 이번 발사가 비록 실패했지만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뻔뻔하게 위반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며 영내와 그 너머의 안보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악관은 이어 모든 나라가 북한의 발사를 규탄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북한의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관련 당사국들이 유의미한 대화를 통해 각자의 우려를 균형 있게 해결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오는 27일 만료되는 중국과의 과학기술협정 STA를 일단 6개월 연장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3일 미국이 STA를 수정 보강하기 위해 중국과 협상하는 동안 협정을 단기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변인은 이어 중국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 전략과 이 분야 중국의 행동, 그리고 이것이 미국의 국가안보와 지적재산권에 가하는 위협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자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과의 과학기술협정 단기 연장 계획은 지난 6월 미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일부가 국무부에 중국과의 STA를 연장하지 말 것을 촉구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마이크 켈러거 하원 미중 전략경쟁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공화당 의원 9명은 당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서한을 보내 중국이 핵심 기술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학계 연구원과 산업 스파이를 활용하고 강제 기술 이전을 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인민해방군의 현대화를 촉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중 STA는 1979년 수교 당시 체결된 것으로 5년마다 갱신이 필요합니다. 미국이 24일 우크라이나 어린이 강제 추방에 관여한 개인과 단체를 제재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날 우크라이나 독립기념일을 맞아 우크라이나 아동의 강제 추방과 이송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개인 12명과 단체 한 곳을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제재 명단에 오른 이들은 러시아 3개 지역과 체첸공화국, 러시아 점령 크림반도 등의 아동권리위원들로 우크라이나 아동을 러시아로 추방하고 러시아 가족에 입양시킨 것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크림반도에 위치한 러시아 정부 소유의 일병 여름 캠프를 운영하는 국제아동센터 아르텍과 그 관장이 제재됐습니다. 아르텍은 러시아에 대한 애국심을 기르는 재교육 프로그램으로 우크라이나 어린이를 수용해 교육시켰다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러시아 정부가 임명한 각종 교육기관과 청소년 군대 고위급 관계자가 제재됐습니다. 국무부는 또 우크라이나 민간 청소년에 대한 인권침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 공무원 3명에 대해 비자 제한 조치를 부과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2022년 러시아의 침공 이후 러시아 당국이 약 19,000여 명의 어린이를 추방하거나 강제 이주시킨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타이완에 5억 달러 상당의 F-16 전투기용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비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24일 의회에 이런 내용을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적외선 추적 장비는 공중에서 위협을 탐지하는 능력을 향상해 전투기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장치입니다. 주 계약자는 미 방산업체 록히드 마틴사입니다. 국무부는 이 시스템과 장비가 타이완 영공 방어 능력을 개선할 것이라며 F-16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과의 상호 운용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타이완에 대한 장비 판매가 영내 기본적인 군사적 균형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새 장비가 최신형 F-16V 항공기에 사용돼 장거리 목표물을 탐지 및 추적하는 능력을 개선하고 항공작전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타이완 국방부는 중국이 타이완 방공식별구역으로 군용기와 무인기를 거듭 보내는 것은 타이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미국의 판매 승인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세계뉴스 김지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한반도 시각 8시부터 자정까지 보내드리는 VOA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10시까지 단파 9,350, 9,490, 12,080kHz,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 밤 11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새벽 4시부터 6시까지는 단파 5,875, 7,365, 7,465kHz, BOA 새벽 방송은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